우리 미국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잖아요.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시급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전공해서 전공한 거에 맞는 직업을 잡는 1.5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곳에 오면 일단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얻는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뭐제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은 성악을 전공하셨고 이민 오시기 전까지 음악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를 하시고 평생 성가대 지휘하시고 반주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음악 가정이에요, 실은. 예, 제 여동생도 성악을 했어요. 제 목소리도 목사님만큼은 벌리지만 괜찮죠? 예. 아마 이게 물려받은 지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뭐 음악을 하면서 여기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봉제 공장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는데 필라델피아에도 봉제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11월 말에 인수를 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님 봄에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겨울에 하루 매상이 20불, 전기비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을 하시면서 참 애쓰셨는데 그걸 하면서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다큰 아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아들 목사 만드는 일이야 하면서 보람 있게 하셨어요. 아들 목사 만드는 일이야. 나중에 우리 여동생이 이제 이 세탁업을 하는 그 기계를 이렇게 대는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세탁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은퇴하기 전까지 또 세탁업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와이셔츠를 500장 데리셨어요. 세탁업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500장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다가 과로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정말 적성에도 안 맞잖아요. 늘 그냥 턱시도 입고 지휘봉 들고 폼나게 지휘하면서 사시다가 그냥 여름에 여기 얼마나 더워요.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시는데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거 데릴 때이 와이셔츠 입고 깨끗하게 입고 주일 강단에 쓰는 목사님이 입는다고 생각하면서 데린대. 저는 우리 이민자로 살면서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좋든 싫든 간에 애들은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직장에서 할애되고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면 가정보다 실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요. 즉, 크리스천의 크리스천다움이 나타나는 현장이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그 직장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크리스천다움이 드러나야 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아유, 내가 이거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다른 일 없나 맨날 그러면서 살면서 정작 우리가 행복해야 할 사람들인데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맨날 껄껄하고 살아요. 아이고 한국에 있을 걸, 이민 오지 말 걸, 그 일을 했을 걸, 껄껄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실은 이 복음의 만남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정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은 직업, 현장, 일터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를 계속 이번 집회 때 묵상을 했는데 마지막 주일날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실은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은 우리의 일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캘리포니아는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되게 비즈니스를 하고 수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관세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업을 이제 접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상당히 많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DC를 생각해봤는데 또 Federal Government가 셧다운이 됐잖아요. 전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연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KCPC엔 많지 않을까. 지금 뭐 보수도 없이 아무런 페이도 없이 정말 막연하게 지금 이 셧다운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그것도 로마 제국 당시 수십만 명이 노예였던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노예였던 그것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노예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썼던 말이 2000년 후 미국의 캐피털 시티 아니 세계의 어쩌면 정치 중심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노예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어쩌면 너희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확률이 큰 상전들에게, 물론 좋은 보스도 있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상전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확률상 막대하는 상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상전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혁되어서 우리가 교육관 또 직업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변혁이 된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We become a new race. We are new creation. 잠깐 여기저기 두들겨가지고 고쳐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We are brand new. 이전 것은 all gone.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실은 오늘 본문 직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된 사람들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put off, put on 다이나믹을 설명해요. 구원을 벗고 입는 다이나믹으로 설명을 해요. 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의의 일을 해야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지. 거짓말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을 전해야지. Put off, put on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 옷을 입잖아요. 집에서는 편한 옷을 입죠. 집에 오면 직장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오히려 편한 옷을 입지만 실은 우리가 챙겨 입고 나가는 옷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 아니겠어요? 그 일터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을 입고 나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복음의 가치의 변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는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치관이에요. 겉만 번지르면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겉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용수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우리는 주일날만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월요일부터 하는 우리의 일이 이게 진정 거룩한 일이다. 이게 성직이다. 이게 원래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이잖아요. 목사님들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나가는 일터의 현장이 성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예수님이 공생애만 성직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던 복음 전했던 그 일만 성직이 아니라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나가기 전 30년 동안 어쩌면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카펜터 목수의 일을 하고 또 석공의 일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돌을 깨고 나무를 깎고 하면서 했던 그 일 역시 거룩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세속의 일을 하다가 공생에만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할 때만 거룩한 일을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성가대에서 찬양만 부르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부터 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 같은 스코틀랜드 신학자의 말처럼 크리스찬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일하면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presentable as a worship,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present해도 부끄럽지 않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속의 일은 대충 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as an act of worship that you should be able to give it to him as a present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basic prescription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모든 인간관계의 foundation, 기초가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직전에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게 마땅한 일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 순종을 기초로 해서 세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순종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모든 관계 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순종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상사와 임플로이의 관계, 종업원과 보스의 관계, 이걸 어떻게 원만하게 세워가는가 라고 하는데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예 제도가 허용되었던 그 당시에도 뭐라고 하나님은 그 프리스크를 주냐면 종들아, 노예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는 별로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시대적으로 좀 떨어진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노예에게 순종하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래요. 그 순종해야 할 이유를 실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혹시 순종 안 하면 얻어맞을까 봐,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주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상사보다, 우리의 보스보다 더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맡은 일은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겠죠. 내가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봉급 때문이 아니라 이 일 역시 주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절대로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 남 이렇게 사기치는 일? 그건 주님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벌써 양심의 가책이 있을걸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어요. 절대로 귀천이 없어요. 블루칼라 잡이나 와이칼라 잡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성직이라고 믿어야 돼요. 목사님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내일부터 나가서 할 일이 성직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푸든지, 와이셔츠를 대리는 대림질을 하든지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내가 아이고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할 걸 하고 툴툴거리면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상과 보응이 반드시 있어요. 상전 앞에 눈치 보면서 있을 땐 잘하는 척하면 상전이 월급은 주겠죠. 근데 상전 눈치 보지 말고 죽게 하듯 보든 말든 최선을 다하래요. 상전이 안 볼 때 최선을 다한 것, 그거는 누가 계산하냐면 주님이 계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 뭐 화나셨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예. 상전이 안 볼 때 하는 게 억울하세요? 왜냐면 you're not gonna get paid.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상전이 안 봐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월급을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주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느낄 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셨구나. 나중에 여러분이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는데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9 to 5 일하는 이 시간, sometimes overtime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행복하지만, 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직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처럼 설득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방법,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nail it down. 이거 holy work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2절 보세요.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래요. 23절 보세요. 주께 하듯 하래요.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스를 섬기는 건 줄 알았더니 궁극적으로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오늘 깨달았죠. 아, 이게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새 속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투덜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어쨌든 페이체크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이구나. 성직이구나. 목사님들이 주님의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는 것처럼 나도 내일부터 나가서 하는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돼요. 성직이다. 믿으시면 아멘.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래요. vocation이란 말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불러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내 적성에 딱 맞아. 그래서 그거를 선호해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실은 직업은 내 적성이나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vocation이에요.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성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프트, 은사를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에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셔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개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personal trait가 있잖아요.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do. 나 그런 일은 난 안 해. 그렇지만 이런 일은 난 하고 싶어.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직업은, vocation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건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원치 않아도 해야 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의 사역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애들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니까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로 섬길 수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은사가 있으니까 오케스트라로도 섬길 수 있어요. Something that I like to do it. 초이스가 있다면 내가 은사가 있고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거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가 있어도 부르시면 부르시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아멘이 진짜 안 나오네. 진짜로 그럴 테니까 제가 성경 말씀 외에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에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막내딸에게 실천을 했어요. 막내딸이 제가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 늦둥이가 요번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요번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을 찾다가 제가 지금 한 달 지금 집을 떠나 나와 있잖아요. 요 나와 있는 사이에 잡을 잡았어요. 그 전에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잡이 요즘 안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시작하는데 아빠 정말 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What do you really want to do? Do you have a something like a burning desire that you really want to do?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What's burning desire?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지? She has a 그 desire가 없대.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그 사역자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 아,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짭을 잡았다는 거야. 와. 그때 그랬어요, 제가. 네가 하고 싶은 거 없어도 만약에 여기저기 이제 레즈메 넣고 애플리케이션 했는데 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제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 안 돼도 너를 필요로 하고 부르는 데가 있으면 너를 필요로 해서 부른다면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요번에 첫 번째 페이 체크가 받았는데 우리 아내 그 은행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딱 보니까 야, 체크를 받았다. 그래서 서로 통화하는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첫 번째 체크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컴이 생긴 거야.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맞대. 그러면 첫 월급은 다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막내딸이 11조 하는 거 아니야? 야 거기서 11조가 나오면 안 되고 첫 열매는 주께 드리는 거라고. 우리 딸이 순종하더라고요. 첫 열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vocation.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취감,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진급이라고 그러나요? 막 이렇게 올라 프로모션 돼가지고 월급도 늘어나고 이제는 막 전무가 되고 뭐 이제는 총책임자가 되고 이사가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이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어요. Something that really really want to do. 야, I'm doing something. I'm very special. 느끼면서 일하면 참 보람이 있는데 실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성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성직이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눈가림의 가치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눈가림의 가치관.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은요, 눈가림하고 눈치 보는 것에 아예 그냥 천재적이에요. 너무너무나 잘해요, 그런 거를. 슬쩍슬쩍 잘해요. 앞에서 잘하는 척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가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사, 우리의 육신의 상사 앞에서 여러분 그 상사의 눈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아, 이 시대에 뭐 임금도 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보스가 없는 데서 보스 욕하는 거 왜 못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이유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너희 부모가 착한 부모일 때, 완벽한 부모일 때, 너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부모일 때,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감과 재산을 소유한 부모일 때, 그럴 때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자녀보다 못하잖아요. 자녀가 훨씬 더 영어도 잘하고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자녀가 이 미국 사회에서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 부모가 완벽할 때만이 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남편들이 절대로 완전하지 않죠. 우리 아내들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막 올라오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훨씬 더 착해, 더 잘해, 더 마음이 넓어. 아이고, 아멘. 남자들이 그래.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마음이 더 넓고 인격이 더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호불호 때문에 순종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효율성이나 판단에 적합한 거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그거를 접고 그거를 내려놓고 In spite of that, you do obey to the authority that God put over you.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훨씬 스마트한 것 같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짓말하고 넘어가야 더 현명하고 나한테 손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 막 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게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하고 슬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좀 덜 현명한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잔 비비어라고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실은 이 순종이라는 책이 영어 이름은 Undercover라고 하는 책인데 어떻게 번역을 순종으로 번역했는데 그 내용이 순종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에게는 복종하지만 인간에게는 먼저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다 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성장 과정과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우리 앞이 막힐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부모, 우리의 상사, 우리의 영적 권위를 둔 목사님, 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은 나눌 수 없대요. inseparable.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separate 할 수 없대. 만약에 여러분이 separate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 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잘못된 교회관 때문이라고 이 잔 비비오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 말에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불순종의 결과는 다양하다. 언제나 즉시 눈에 띄거나 분명하지는 않아도 씨를 뿌리면 거둘 게 있듯이 확실하게 여파가 있다. 불순종의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대적인 사탄은 이 지식을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순종을 경시하고 미혹하는 전략에 쉽게 넘어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순종하지 않고 결정하면 즉시 생기는 이득에 비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대단치 않다는 논리를 무의식 중에 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미혹적이고 치명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 불순종의 문화가 너무나 우리에게 편만하게 펴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나의 이 나중심적인 생각, 내 성향에만 맞고 내 좋은 것만 좋고 나한테만 맞아야만 그게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 잘못된 교육에서 내 의견을 접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 intentional obedience, which we really needed in these days as a Christian. 베드로가요, 헤롯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같은 동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막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때인데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look at this. 왕을 존대하라. 이런 말 쓰고 싶겠어요? 왕을 존대하라.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왕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된 권위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기본적으로 왕을 존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악을 도모하는 거다. 여러분 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It's not right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그러면 김일성에게도 우리가 존대를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할 의견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God is smarter than you. 예. 사도행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바로 그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던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단하세요. 무서워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요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참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행복한 여러분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메시지화하는 것이거든요.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에릭 리들, 제가 일부 때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영국의 이 달리기 국가대표 거기 나가는데 원래 100m 금메달 리스트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일날 뛰는 바람에 안 뛰어요. 주일날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종목이 아닌데 200m인가 400m를 뛰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요, 이 에릭이. 근데 그 친구 해롤드가 있어요. 해롤드도 금메달을 따요. 근데 그 두 중경이 이렇게 비치면서 해롤드는 참 금메달을 땄는데도 불행해 보여요. 근데 에릭은 너무너무 신나 보여요.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해서 결국 금메달을 따는데 실은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예요. 이 리델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그 누이가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선교사로 아버지 따라 중국에 가야 되는데 너 너무 맨날 보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너 노는 거 아니야? 뛰는 건 연습만 하니까 너 노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그 스코틀랜드 그 그린 배경으로 영화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때 그 에릭이 자기 누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걸 자기 믿는데 But he also made me fast.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다루는 발이 빠른 사람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나는 뛸 때 When I run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 I feel his pleasure. 이게요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요약하는 말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내가 엔지니어로 일하는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해. 가정주부, 어머니들, 가정주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것도 요즘 계산하면 10만 불이 넘어요, 연봉. 예. 가정주부로 일할 때, 설거지 할 때, 요리를 할 때 When I cook, I feel husband's pleasure가 아니라 I feel God's pleasure.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호가 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보다 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걸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컴 제너레이트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Do you feel that?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투덜투덜 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다림질이라도 세탁소에서라도 아이스크림 푸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밤을 새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때로는 힘들고 막 잠을 깨면서 막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한 꼴을 매기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He feel his pleasure.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혁명적인 직업관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이 행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메시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나게 일터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아티스틱한 임프레시브한 우리 KCPC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행복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의 중심부 이 심장부 헤드코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메시지화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유영렬 목사님을 위시해서 귀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이 귀한 일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딜리버를 행복의 배달꾼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이제 우리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느낌, 새로운 동기부여,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직장에 나아가실 때, 직장 문을 열 때 기쁨과 감격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 진정한 목적이 있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준비처럼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직이심 성직입니다. 우리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내려앉는 그리고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에 변혁을 일으켜준 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 만든 귀한 우리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하시는 신앙의 성숙한 경지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신앙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여우느니 소리 들리니 주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여우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며
주님 나와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여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세상에 할 일만
나를 가라 명하신다. 주님 약속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것이 알 사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고
우리가 사흘 동안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품격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고난 안에서도 기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손에 잡히는 것이 티끌 하나 줍는 것도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한 채 살아가는 삶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자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룩한 일, 거룩한 사명, 성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월요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평일이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흥의 말씀을 가져가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진명한 그리스도의 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다가 매일 주님 앞에 그 열정 그 진함으로 진정 살아내다가 오늘 하는 우리 예수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위로 높아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아지는 내일을 삶에 계시도록 주님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살 동안 참으로 존경하는 당신의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의 정수를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 허무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살찢게 시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십자가의 붉은 피가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일 아침 매일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내 한마디 말, 눈빛 하나, 태도 하나, 손에 잡히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vocation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일 통해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 동안 복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나친 의지, 지나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넘치는 overflowing 하는 은혜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joyful하게 매일 살아내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한희 목사님, 사랑하는 종의 삶과 사역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베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열반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찬란한 부활의 복음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 천국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답게 품격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